VOA World News.
8월 14일 일요일 저녁 미국의 소리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내일 8.15 광복절 71주년을 맞아서 독도를 방문합니다. 한국 새누리당의 나경원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국회 독도 방문단 소속 의원들은 일본의 항의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면서 예정대로 독도를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가나스키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은 13일 도쿄 주재 한국 대사관 이희섭 공사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 의원들의 독도 방문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독도 방문단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한국의 초당파 의원들로 구성됐습니다. 브라질 리오 올림픽 소식입니다. 미국의 수영 황제 마이클 펠프스 선수가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대회에서 올림픽 5관왕과 개인 통산 23개째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선수 생활에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모두 5번의 올림픽에 참가한 펠프스 선수는 금메달 23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 등 총 28개의 메달을 수확했습니다. 펠프스 선수는 어제 열린 남자 400m 혼계형 결승에서 세 번째 영자로 출전해서 3분 27초 95의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면서 미국 대표팀의 금메달을 이끌었습니다. 미국은 이날 여자 혼계형 400m에서도 금메달을 따내면서 미국 하계 올림픽 대회 사상 1000번째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한편 육상에서는 자메이카의 일레인 톰슨 선수가 여자 100m 결승에서 10.71초로 들어오면서 같은 자메이카 팀의 프레이저 프라이스 선수의 올림픽 3연패를 저지했습니다. 남자 10,000m에서는 영국의 모파라 선수가 금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한편 한국 올림픽 축구 대표팀은 13일 온두라스와의 8강전에서 0-1로 패해서 4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어제까지 미국은 금메달 24개, 은메달 18개, 동메달 19개로 1위를 달리고 있고 중국이 금메달 13개로 2위, 영국이 금메달 9개로 3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금메달 6, 은메달 3, 동메달 4개로 9위, 북한은 금메달 1개, 은메달과 동메달 각각 2개로 24위에 올라 있습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부통령이 오는 24일 터키를 방문한다고 미국 백악관이 공식 확인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터키에서 지난 7월 15일 군사 반란 모의 사건이 발생한 후에 처음 터키를 방문하는 서방 국가 지도자입니다. 바이든 부통령의 방문은 최근 재미 이슬람 학자인 페틀라후 귤렌의 송환을 두고 미국과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뤄지는 겁니다. 터키 정부는 귤렌을 군사 반란의 배후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앞서 메블루트 차부시올루 터키 외무장관은 미국 정부로부터 귤렌 추방에 대해서 긍정적인 신호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비날리 이을드름 터키 총리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은 귤렌의 본국 송환 여부에 달려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협상의 여지도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군의 지원을 받은 쿠르드계 시리아 민주군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이 장악했던 시리아 북부 만비즈 지역을 탈환한 데 이어서 수많은 주민들의 귀향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쿠르디스탄 24 방송은 주민들이 폐허가 된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기뻐하고 환호하는 영상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비지의 남성들은 수염을 자르고 여성들은 이슬람 전통 의상인 니캅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터키 쪽 국경에서 가까운 만비즈는 ISIL의 보급로 역할하는 요충지로 전문가들은 이 지역을 탈환한 것은 ISIL의 큰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어제 이슬람 성직자 등 두 명이 괴한의 총격을 받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은 올해 55살의 이맘 마울라마 아콘지와 측근 타람 우딘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오후 예배를 마치고 이슬람 사원에 나오던 중 괴한에게 피격을 당했습니다. 피해자인 아콘지는 방글라데시 출신으로 아콘지가 이끄는 사원은 이 지역 방글라데시 이민자들이 주로 다니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현지 사회는 이번 사건을 증오 범죄로 다뤄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 박영서였습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지난 한 주간 발생한 한반도 주요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 시작합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판하는 유엔 안보리의 언론 성명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여파로 북한과 중국 간 교역이 둔화되고 있다고 시사 주간지 타임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중 간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이 사드를 둘러싼 논란 또한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반도 주요 이슈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먼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응 소식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일 북한이 동해로 노동미사일을 발사를 했고요. 미국, 일본, 한국이 주축이 돼서 유엔 안보리 이사회가 열렸는데 하지만 언론 생명 채택은 무산이 됐습니다. 일단 왜 이렇게 된 건지 좀 짚어볼까요?
예, 중국 때문입니다.
네.
아, 물론 그 유엔 안보리가 언론 성명 채택이 무산된 이유에 대해서 공식적인 발표를 한 건 없습니다. 언론 성명 채택을 위한 안보리의 긴급회의 자체가 비공개로 열렸거든요.
네.
그렇지만 언론 보도들 그리고 또 한국 정부가 이 중국이 사드 문제에 대한 그 반대 이것을 언론 성명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다.
예.
그래서 채택이 무산됐다. 이런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들이 사실 그 언론 성명의 초안을 입수한 일부 외신들을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요. 그것들을 살펴보니까 유엔 안보리는 이번에 언론 성명을 통해서 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그리고 또 그 내용 속에는 특히 이번 노동미사일 중에 한 발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낙하한 것을 특별히 지적하는 그런 내용의 언론 성명을 채택할 예정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 중국은요, 사드와 관련해서 이런 내용의 문구를 포함시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
이 모든 관련 당사국들이 서로를 자극하고 긴장을 높이는 어떤 행동도 하지 말아야 한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처를 이유로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미사일 방어망을 배치해서는 안 된다.
예.
이런 내용을 포함할 것을 주장한 겁니다.
예.
그리고 아울러서 배타적 경제 수역에 탄도미사일이 낙하한 것에 대해서도 언론 성명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중국과 일본 측의 입장에 대해서 이 안보리의 대응은 결의 위반에 토대해야 하며
네.
미사일이 영향을 가한 장소를 토대로 하는 건 아니다. 이런 논리로 반대를 했습니다.
네.
결국 긴급회의에서 언론 성명 채택이 안 되니까 며칠을 조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유엔 안보리의 말하자면 문건 채택 과정 중에 침묵 절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이 문건을 이메일로 돌리면서 여기에 특별한 입장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교환을 하고
예.
그렇지 않으면 일정 시간 하루가 지나면 그것이 자동으로 채택되는 걸로 하는
예.
그런 침묵 절차를 사흘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여기에서도 입장 조율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미국도 그렇고 서방 안보리 이사국들은 언론 성명 채택의 포기를 공식화했고요. 결국 채택이 무산된 겁니다.
예. 북한의 도발로 인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언론 성명이 나온 게 뭐 여러 차례 됩니다만 지난달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했을 때도 이렇다 할 만한 대응이 없었는데 이번에 언론 성명이 또 무산된 의미 어떻게 분석을 할까요?
네, 기본적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또 유엔 안보리 결의 2270을 비롯한 그동안의 모든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이유로 유엔 안보리는 그동안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에 즉각 안보리회를 소집해서 이를 비난하는 언론 성명 등을 채택해 왔는데요. 이 같은 그 유엔 안보리 관행의 변화가 생긴 것이 지난 4월 28일입니다.
예.
당시 북한이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당시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번에 그 북한이 일본 쪽으로 노동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를 비난하려는 성명을 채택하려 했는데
예.
중국이 바로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반대한다 이런 내용을 포함시키자고 주장해서 무산이 됐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같은 그 변화, 이 같은 그 언론 성명이 무산된 그 의미를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예.
첫째는 중국이 이렇게 사드 문제와 그 미사일 문제를 연계시킴으로써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 대북공조에 좀 균열이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예.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중국은 그야말로 대북제재의 그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북제재의 중요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예.
바로 이 같은 이유, 중국의 반대 이런 걸로 해서 중국의 좀 대북 제재가 느슨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대북 공조 균열이 정말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더 얘기를 나눠보죠. 그 사드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중국이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 대해서 과연 충실하게 이행할 것이냐? 사드 정국이 영향을 미칠 것이냐?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예. 그거에 앞서서
예.
이번에 그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을 규탄하는 언론 성명 채택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서는 이런 분석들을 합니다.
네.
전문가들은. 그러니까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중국의 대응이 달라진 겁니다.
네.
그동안 보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는 사실 곧바로 언론 성명을 채택해서 이 북한의 행동을 규탄해 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중국은 이 언론 성명을 곧바로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왜 미사일 발사를 하는지 그 근원적인 이유부터 같이 집어넣자.
예.
이렇게 처음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것입니다.
네네.
바로 이것은 사드 문제가 불거진 이후부터 달라진
예.
북한의 도발에 대한 중국의 입장 변화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자 그러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입장이 달라졌다면은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서 이 기왕에 채택된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해서도
예.
중국의 입장이 달라졌을까? 이것이 굉장히 궁금한 부분 아닙니까?
네네.
중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맥락에서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엇갈립니다.
네.
그러니까 야 중국이 이제 이 사드 문제를 빌미로 해서 안보리 결의를 좀 느슨하게 이행할 것이다. 북한의
예.
숨통을 틔워줄 것이다. 라는 견해를 가진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일부 전문가들은 아니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국제사회의 그런 G2라고 하는 주요 두 개국 미국과 함께 그런 입장에서 자신들이 채택한 안보리 결의를 적어도 공개리 위반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도 보면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중국이 말하자면 완화할 것이다 라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 전문가들은 사드 문제가 국제 공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그렇게 우려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예. 그 앞서 잠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에 중국이 가장 최근에 이제 딴 목소리를 낸 게 안보리 언론성명 채택이 무산된 거고 그 이전에는 바로 이제 한국과 미국의 사드 배치 결정이 있었다라고 이제 선후 관계를 이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미국과 한국이 사드 배치를 결정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게 7월 8일이기 때문에 비교적 최근입니다만 그 전후로 우리가 통계가 있다면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은 대북 제재 여파로 북중 간의 화물량이 줄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고요. 또 반면에 두 나라 간의 무역액은 오히려 증가했다 이런 통계들도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네, 유엔 안보리가 지난 3월 2일인가요? 3월 초에 대북 제재 결의 2705를 채택해서 대북 제재를 가한 지가 지금 5개월이 넘었는데
예.
대북 제재 이제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대북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느냐 이런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관측, 보도 이런 것이 나오고 있는데
네.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시사 주간지 타임은 최근에 북중 교역의 거점인 단둥발 보도를 통해서 북한에서 그 석탄과 철광석 등을 싣고 단둥으로 들어가는 화물차가 크게 줄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예.
제재 이전에는 매일 100대 이상의 화물차가 단둥으로 들어갔지만 지금은 20대에서 50대 정도로 줄었다. 그러니까 만일 50대만 쳐도 한 반 정도 줄었다 이런 얘기고요.
예.
또 하나는 북한 화물 선박들이 더 이상 중국 항구에서 자유롭게 정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예.
그리고 흥미롭게도 그 밀수품 얘기도 좀 했는데요.
예.
북한의 들쭉술과 담배, 해삼, 또 개구리 기름 이런 밀수품들이 유명했지만 제재 이후에도 이 분야가 타격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라면서요. 개구리 기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1kg에 450달러까지 나갔고
예.
또 쉽게 구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구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 타격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통계는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최근에 중국의 해관, 그러니까 세관 얘기인데요. 중국의 해관 청소가 발표가 됐는데요. 국가별 그 월 무역액 통계에 따르면 중국과 북한의 6월 무역 총계액이 5억 그 377만 달러로 나왔는데요.
예.
이건 그 지난해 같은 달에 4억 6천만 달러보다 약 9.4% 증가한 겁니다. 또 다른 통계로 말씀드리면 북중 교역액이 대북 제재 3개월 만에 다시 좀 증가세로 반전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예.
좀 엇갈리죠. 아까
예,
거는
그렇습니다.
대북 제재가 그 효과를 내고 있어서 줄었다 이런 거고요. 이건 또 좀 무역 통계가 좀 늘었다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통계를 쭉 보면요. 북한의 그 대중 수출이 중요합니다. 중국에 대한 수출을 그 월별로 보면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4월에는 22%가 감소했고요.
예.
5월에는 12%, 6월에는 3%가 감소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중 수출을 기준으로 할 때 대북 제재 효과가 좀 어느 정도 있다. 그러나 북한의 대중 수출이 변화폭이 그렇게 크지 않고
예.
그 또 효과 감소폭이 점차 좀 줄어들고 있다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사드 이후에도 중국이 대북 제재를 어떻게 이행할 것이냐를 좀 유의미한 통계를 좀 보려면 7월, 8월 앞으로 그 추세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안보리가 대북 결의 2270호를 채택한 게 이제 3월 2일이었으니까요. 이제 5달 정도 지났습니다. 일단 그러면 한번 전반적인 이행 상황을 좀 점검을 해볼까요?
네, 사실 최 기자가 지금 얘기를 했지만
예.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가 성공하느냐 여부는 사실 전적으로 중국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중국이야말로 북한에 대해서 말하자면 원유든 아니면 생필품, 식량까지 해서 거의 90%를 공급하는 그런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안보리 제재 이행 여부가 핵심인데 조금 아까 나왔던 이런 수치들이 그러면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되느냐
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엇갈린 의견들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4월, 5월, 6월 들어서면서 수출이 조금씩 늘었다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는 줄어드는 규모가 5월 달에는 4월 달보다 또 6월 달에는 5월 달보다 줄었다는 것이지
예.
늘었다는 게 아닙니다.
네네.
자, 그러면 어떤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국은 당초부터 북한에 대한 제재에 관심이 없었다.
예.
사실상 뒷구멍으로 전부 다 풀어주고 아주 느슨하게 겉으로만 제재를 이행하는 듯이 그렇게 움직였다라고 하는 아주 비관적이고 그리고 부정적인 입장들이 있습니다.
네.
반면에 중국이 나름대로 상당히 제재를 가하면서 북한을 옥죄고 있다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예.
언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부분을 보면 아까 타임지가 보도를 하는 것처럼 야 밤에는 물동량이 굉장히 늘었다라고 하는 보도도 있고요.
예.
또 실제로 단둥 지역에서 오가는 화물 차량 대수가 굉장히 줄었다라고 하면서 이게 상당히 그 상치되는 그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정확하게 자 중국이 어떻게 이행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파악하기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심지어 한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6개월 이상 지나봐야 그리고 북한에서 그 제재의 여파가 실제로 나타나는 것을 봐야 그것이 정말로 제재가 작동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그런 가늠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중국 이외의 나라들은 어떠냐.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2270호에 따른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는 나라는 상당히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네, 네.
이전의 제재 결의에 비해서는 2배 이상도 많고요.
예.
또 거기에 대해서 이행 보고서의 내용도 이전보다는 훨씬 충실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역시 다시 돌아가서 중국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예.
결국은 우리는 아직도 시간을 갖고 중국의 움직임을 굉장히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국제사회의 양적인 부분은 늘었다. 하지만 이제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이 실질적으로 제재를 하느냐 이걸 얘기하기는 좀 더 그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북한 내부 경제 상황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북한이 2013년부터 경제개발구를 추진을 했습니다. 뭐 대외 투자도 활성화하고 이래서 경제를 살리겠다라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한 2년 정도 지났습니다만 지금 어떻습니까 상황이?
상황이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북한은 1990년대 후반에 고난의 행군이라고 해서 상당히 그 심각한 그 경제난을 겪었습니다.
예.
그 때문에 공장 가동률이 한 30%밖에 안 되는데요. 이는 쉽게 말씀드리면 공장이 10개 있으면 제대로 그럭저럭 좀 돌아가는 건 3개밖에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
또 외화난, 물자난, 에너지난 이런 상당히 심각한 난을 겪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북한 경제 당국자들이 북한 경제를 살려보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경제 특구를 했습니다.
예.
1990년대 초에는 그 나진 선봉도 했고요. 또 남북 간에는 또 개성공단, 또 신의주 경제 특구도 했고요. 또 김정은 위원장이 들어서서는 경제 개발구 얘기를 해왔는데요.
네.
2013년에 시작됐습니다. 2013년 5월에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이 그 경제 개발구법을 제정을 했고요. 같은 해 11월에 14개의 경제개발구로 지정을 발표했습니다.
예.
상당히 여러 곳에서 경제개발구로 했고요. 여러 가지 경제적 혜택을 줘서 외국 기업들을 투자하기 위한 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최근에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은 이 같은 경제개혁 개발구가 별다른 진전이 없다. 그냥 저 황금평 같은 경우에도 그냥 예. 상당히 황폐한 상태고 나머지 경제개발구도 여러 가지 뭐 해외 기업들이 투자가 들어간다든가 접촉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예. 한국 언론에서는 이런 상황을 개점 휴업 상태다라고 흔히들 이제 평가를 하는데 왜 그런 겁니까? 역시 대북 제재 때문입니까?
가장 큰 것이 역시 그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이유인데요. 북한의 핵실험 가장 크죠.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등을 통한 도발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북한은 지금 유엔뿐만 아니라 개별 국가 미국이나 한국, 일본 등 개별 국가들의 그 다양한 제재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은 외국 자본이 선뜻 북한에 들어가서 자본도 말하자면 투자하고 또 기업도 설치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꺼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기업들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방과의 경제 교류에 있어서.
예.
그런 부분이 가장 크고요. 아까 말씀하신 경제개발구도 사실은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있었던 올해 초 이후에 더 상황이 나빠졌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투자 상담 그것까지만 해도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일부 이뤄졌던 것이 이제 완전히 중단된 상태라는 거고요.
예.
이렇게 정치적 군사적인 이유 외에도 이 북한이 계속해서 외자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는 있지만 이 북한에 대해서는 투명성이 부족돼 있는 사회라는 거
예.
그리고 또 법적 그리고 제도적인 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
예.
내에서 기업 활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업체들의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비해 있습니다. 북한은
예.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북한으로 가는 그 기업들 그리고 그 외자들 외국 자본들이 상당히 아주 희귀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그나마 뭐 오랫동안 명맥을 유지했던 게 개성공단인데 이제 완전히 폐쇄된 지 딱 반년이 됐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업체들은 다시 방문해서 여러 가지 좀 처리할 일들이 있다라고 계속 방북 신청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국 정부는 여전히 지금은 대화할 때는 아니다. 제재할 때다라고 하면서 방북 신청을 불허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예.
북한이 그 지난 1월 6일 날 그 4차 핵실험을 실시하고요. 또 2월 7일 날 그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자 한국 정부는 그 미사일 발사 사흘 뒤인 2월 10일이죠. 대북 제재 차원에서 개성공단 가동에 전면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났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성공단의 기업인들은 다시 좀 방북도 하고 또 개성공단을 어떻게 해서든지 되살려보겠다 뭐 이런 입장인데요.
예.
한국 정부는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 완강한 상황입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핵, 미사일 이런 도발을 계속하고 있고
네.
대남 위협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다시 지금 재개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그 개성공단 얘기가 나온 김에 그 이야기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다음 달이면 한국에서 가장 큰 명절인 추석이지 않습니까? 명절을 맞아서 이산가족 상봉을 기대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실제로 남북이 지난번에 그 판문점 합의 때 이산가족 상봉은 정치적 문제와 무관하게 인도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자라고 합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뭐 이산가족 그 상봉 이야기도 꺼내기 어려운 그런 분위기입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사실 추석 또는 설 명절을 앞두고는 남북 간에는 늘 이산가족 상봉 행사 얘기가 오갔습니다. 예. 이것은 남북 관계가 정상적일 때 일이죠. 그러나 이번에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1년여 동안의 남북 관계에서의 극도로 긴장된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 그리고 반영하는 듯이 이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는 얘기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서울의 민간 연구기관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요.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한국의 말하자면 이산가족들 중에서는 이제는 생존자가 사망자보다 더 적은 그런 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고령 때문에 돌아가고 계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예. 이산가족 상봉이 실제 이루어지는 것은 정말 가뭄에 콩나듯하고 그 숫자도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말 이산가족들이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는데요. 이번 추석과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 는 지금의 남북관계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에 제안하거나 또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예. 그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예. 자, 한 주간의 한반도 주요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포커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들이 앞서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제1야당이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이 사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는데, 먼저 최용기 기자, 왜 방문을 했고 또 이게 한국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까?
네, 먼저 그 북한의 청취자를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요. 한국은 그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예. 따라서 대통령, 국가의 그 최고 지도자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국회의원 또 일반인들은 대통령의 결정에 따를 수도 있고 또 그와 동시에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견해를 가질 수도 있고요. 또 이 같은 자신의 다른 견해를 언론을 통해서도 밝힐 수 있는 것이 바로 민주국가인데요.
예.
바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행정부는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망을 한반도에 이제 배치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예.
제1야당 중에 그 의원들이 이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이와는 좀 다른 견해를 가지신 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선의원 6명이 지난 8일 날 그 2박 3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해서 사드 문제를 중국 측과 그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이에 대해서 그 한국 청와대가 사드 문제는 이 안보 문제고 이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해서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이렇게 자제를 요청해서 한국의 정치권에서 상당히 이 문제를 좀 시끌시끌했었습니다.
예. 그 야당 의원들의 중국 방문에 대한 글쎄요. 한국 정부의 일종의 대응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8일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하는 날 한국의 김장수 중국 주재 대사와 중국의 우다웨이 육자회담 수석 대표가 베이징에서 만나서 사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입장이 있는데요. 잠시 듣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면담은 지난 ALF 회의장관 회의 계기에 라오스에서도 개최된 한중 외교장관 회의담과 마찬가지로 중국 측과의 그 소통의 일환으로서 개최된 것이고 이러한 외교적 소통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사드가 미국의 고고도 방어 미사일 체계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 국방부의 제임스 시링 미사일 방어 청장이 한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사드 논란이 한참 지금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서울을 방문한 건데 여기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예, 그 역시 시링 청장은 한국 내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가장 첨예하게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부분,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 출입 기자들과의 회견에서 미국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건데요.
예.
이 가장 큰 것이 사드 배치는 한국이 미국의 전 세계 미사일 방어망에 그 일부러 편입되는 게 아니냐,
예,
이런 우려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이 말하자면 동북아에서 군비 경쟁을 가속화할 우려 때문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시링 청장은 여기에 대해서 이 사드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 편입이 아니라 순수하게 한국 방어만을 위해서 사용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미국의 전 세계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예.
이렇게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물론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나왔던 한국 내에서의 그 우려 어린 시각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
이 한국 내에서는 이것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미국의 대중국 방어 전략의 일환으로 배치되는 미사일 방어망의 한 부분으로 편입되는 것이다, 이런 주장들을 펴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시링 청장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전자파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시링 청장은 여기에 대해서도 미국에서의 경험을 얘기를 하면서 인체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 공기나 토양, 동식물 등에 대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우려를 불식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예. 사드 배치가 순수한 방어용이다, 이제 이게 한국과 미국 정부의 입장인데 중국은 그게 아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이 사드의 그 한국 배치에 반발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또 중국이 반발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그 얘기되는 것이 사드가 그 한국에 배치될 경우 사드의 레이더를 이용해서 중국에 배치된 군 기지를 그 미군이 다 파악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중국이 반발하고 있다, 이런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와 관련해서 그 사드를 관장하는 그 시딩 청장이 이번에 한국을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주한미군에 배치되는 사드 레이더의 탐지거리와 관련해서 조기 경보용 레이더의 경우에는 사거리가 1000km지만 한반도에 배치될 그 레이더는 그보다 사거리가 짧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예.
이것은 바로 그 같은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실제로 전문가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만일 그 사드의 그 한반도 배치가 우려하는 이유가 자신들의 군사기지가 노출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 안 되더라도 미국은 벌써 그 여러 개의 최신 정보 위성을 갖고 있고요. 또 일본의 그 오키나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역시 정보 자산, 최첨단 그 레이더들을 다 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 안 되더라도 미국이 얼마든지 중국의 군사시설을 다 탐지하고 포착할 수 있다는,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국제 정세적인 측면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을 짚어봤는데 그런가 하면 뭐랄까요, 효용 면에서도 여전히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드의 요격 명중률, 이게 정말 북한에 대한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논란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말씀하신 효용성,
예,
부분뿐 아니라 한국에 대한 안보에 있어서 그것이 실제로 적합한 것이냐, 이런,
예,
부분까지 사드와 관련해서는 지금 사실 찬반 양론이 아주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효용성과 관련해서도 말씀하신 대로 시링 청장은 이번에 분명히 말을 했죠. 13차례 그동안 시험 발사를 했고 그것이 100%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미국 내 시험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나 다른 주장들도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미국의 지난 13차례의 성공은 실제 상황을 상정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상의 미사일 기지에서 미사일을 쏴서 그것을 날아오는 그 미사일을 요격 미사일 사드가 맞춰서 명중했다는 뜻이 아니라,
네,
공중에서 말하자면 가상의 물체를 떨어뜨려서 약속된 시간에 떨어지는 것을 요격한 그런,
예,
것이기 때문에 실제하고는 상황이 다르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거든요.
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번 시링 청장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에도 불구하고,
네,
사드를 둘러싼 항공 내 논란이 가라앉을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결론 많지 않습니다.
예. 앞서 저희들이 그 한국 야당 의원들의 중국 방문 이야기를 좀 잠깐 했는데 사드 배치 이후에 한중 관계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도 관심입니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분석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네, 뭐 저희가 쭉 그동안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드의 그 한국 배치 결정을 둘러싸고 한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뭐 여러 가지 관측이 있습니다만은 미국 전문가들은 사드 문제로 인해서 한중 관계에는 그 큰 변화가 일어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VOA가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미국 외교협회 스콧 스나이더 연구원은 중국이 그 사드의 한국 배치 발표에 대해서 너무 그 지나치게 그 반응하고 있다,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또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는 것 자체가 한국의 안보를 위한 건데 중국이 같은 방어적이고 그런 무기에 왜 이렇게 과민하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이제 관심사는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어떤 보복, 중국 당국이 보복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요.
예.
어떤 보복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는데요. 스나이더 연구원이 이에 대해서 보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제한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그 한국 연예인들의 무슨 출연을 뭐 금지한다든가 취소한다든가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무역 보복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스나이더 연구원은 이에 대해서 연간 그 한국과 중국 간의 교역 규모가 2,800억 달러이기 때문에
예.
이것에 대해서 보복을 한다는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자체에도 손해다. 따라서 별다른 그 보복을 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끝으로요.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금요일에 나왔던 알려진 소식인데 북한에 올해만 해도 공개 처형된 주민이 60여 명이 된다 이렇게 알려져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북한 내에서 분위기가 더 험악해졌다 이런 얘기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 공개 처형에 대한 얘기니까
예.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처형에 대해서는 더 숫자가 많을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고요.
예.
또 올해 밝혀진 숫자와 관련해서 좀 더 놀라운 사실은 그동안에 김정은 정권에 들어와서 대체로 주민들에 대한 처형이 한 해에 평균 한 30여 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그 한국 정부 당국으로부터 나온 얘기를 보면 이제 8월 아닙니까?
예.
아직 한 해가 다 간 게 아닌데 60여 명이 공개 채용됐다고 하니까 다른 때 비해서도 이미 두 배를 넘어선 그런 수준 아닙니까?
예.
바로 그런 맥락에서 국제인권단체들은 북한 내에서 자행되는 그 공개 처형 이것에 대해서 인권의 문제를 강하게 제기해 왔고요.
네.
또 이것이 처형 자체가 상당히 자의적이고 이런 식으로 독단적으로 결정되고 사법 외적인 살인이라고 그렇게 예. 비난을 해왔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공개 처형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이 북한이 지금 제재로 경제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
주민들을 무리하게 말하자면 노력동원으로 내몰고 있는 이런 와중에 불만을 제기하는 세력들에 대한 탄압의 일환이다라고 그렇게 분석들을 하고
예,
있습니다.
북한 내의 어떤 분위기를 지금 반영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궁금한 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장성택 같은 주요 인사를 처형할 때 국가 전복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공개적으로 내세우는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북한의 일반 주민들을 공개 채용할 때는 무슨 이유로 앞서 잠깐 북한 내 어떤 반발이나 이런 것들 동요 세력들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만 무슨 명분으로 처형을 하는 겁니까?
뭐 여러 가지인데요. 그
예.
정치적인 명분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북 제재가 지금 거의 반년째 이제 시작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예.
북한 당국으로서는 이 같은 대북 제재의 그 상황에 맞서서 체제 단속을 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실제로 그 현장에서는 다른 명분이죠. 무슨 제재 때문에 처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그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네, 네.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도된 것으로 따르면은 북한 당국은 그 3.12 상물에는 그 특별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인데요. 예를 들면은 그 북한은 그동안 70일 전투를 한 다음에 200일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와 같은 노력 동원에 불만이거나 또는 잘 나오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잡아들여서 그 하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무직자. 북한에도 주민등록 같은 것이 있는데요. 이 같은 거주지를 무단 이탈해서 그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같은 사람들의 경우도 그 체포를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노력동원, 또 상납금 강요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 있으면 이런저런 명분을 들여서 예. 처형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최근 들어서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알려주는 여러 가지 기사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번 주에 저희 VOA가 퀀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지난 1일에 이제 취임을 했는데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예.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좀 핵심 내용을 끝으로 좀 짚어볼까요?
예, 퀀타나 특별보고관은 이제 막 임기를 시작한 입장이기 때문에
예.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하고 검토하는 중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곤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가장 중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범 수용소의 상황을 그 우려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일단 수감자들에 대한 처우와 수용소 여건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겠다. 이것이
예.
첫 번째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은 지금 대북 제재나 이런 경제난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인도주의적인 문제, 식량의 접근권이 상당히 제약돼 있고 영양 부족이라든지 영양 실조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관련해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퀀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과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협조할 여지가 있는지 알아보겠다.
아.
그러면서 북한을 반드시 방문하고 싶다. 이분이
네.
미얀마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했거든요.
예.
미얀마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접촉 끝에 미얀마에 실제로 방문을 하면서 군사정보와 미얀마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방안들을 긴밀히 논의하고 결국 상당 부분 개선이 된 상태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네.
그런 맥락에서 북한과도 인권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라고 했고요.
네.
방북을 하는 가능성을 찾아보겠다 했고 또 유엔에서 지금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가장 첨예한 관심사는 북한의 인권 가해 책임이 있는 당국자들을 어떻게 국제 형사재판에 회부할 수 있는가 이 부분 아닙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북한과 관련해서는 자기는 아무런 정치적 의도가 없다.
예.
순수하게 인도주의, 인권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우려에서 자신이 활동을 펴는 것이다 라는 그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언론 성명이 무산됐다는 소식, 또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 또 그리고 북한의 인권 문제까지 짚어봤습니다. 뉴스포커스 오늘 순서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박형주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네, 저는요 한국에 온 지 지금 한 10년째 되고 이제 여기 와서 잘 적응하고 진짜 사회 활동도 하고 직업적으로도 안전하게 제가.
서울 생활 10년 차인 고정희 씨는 손풍금 아코디언 강사입니다.
저 어려서도 그 선행공전 쭉 다녔는데 그때에는 이제 그 특설학과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아마.
어느 날 갑자기 양강도로 추방되기 전까지는 평양 소연공전부터 시작해 평양 예술단 무대를 꿈꿨던 바이올린 연주자였습니다.
진짜 느낄 때는 야, 제대로 재미나서 배웠어요.다가 어느 날에 갑자기 추방하니까 모든 게 중지되고 배우는 건 이제 끝이잖아요.
양강도에서 잡게 된 손풍금은 탈북 후 중국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재주가 됐고 한국에서는 제2의 인생을 꾸릴 수 있는 힘이 됐습니다.
네, 지금은 간절하게 지금 그 사람, 거기에 그때 그 시절이 진짜 뭐 간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잘 됐다고 생각도 돼요. 그때 그게 없었으면 아직도 한 10년은 배워야 되겠죠. 그런데 그때 배한 원천으로 다시 하니까 인차 몰리 들어왔지만 해도 새로 배우려면 아무래도 힘들겠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강원도 홍천으로, 또 일주일에 한 번은 서울 종로로 아코디언 강의를 나가고 있는 고정희 씨.
장문기인가 단사마음인가 내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베이스를 정확하게 짚을 수 있어. 맨 첫 번째 오뚜껑 찾는 거.
한국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도 손색이 없도록 다시 대학에서 음악 공부를 하면서 아코디언으로 제2의 인생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실용음악을 제가 하고 있으니까 최종 목적은 또 실용음악은 앞으로 또 강사할지 사람들을 또 좀 배워주고 이런 것도 하고 싶어요. 이런 강사도 하고 싶고 실용음악도 강사도 하고 싶고.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고정희 씨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걔는 북한에서 살았으면 그저 먹을 것만 해결됐으면 아마 살았겠죠. 살았으면 제 인생이 이렇게 너무 험하진 않았을 거다. 근데
먹고 살 수만 있었다면 고향 땅 북한을 영영 떠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고문도 세게 받았어요. 제가 밀수하면서 고문 받고 북한에서 만난 병이 중국에 와서 그나마 약 써서 낳고 했는데
밀수의 대가로 받았던 고문은 조국 북한에 대한 미련도 버리게 했습니다.
북한이 뭐 점점 경제적으로 봉쇄돼서 못 살고 정치적으로 탄압이 있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중국으로 오다나니 또 고생. 중국에서 또 한국으로 오다나니 이 나라를 몇 번 이사 다니는 게 그게 더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때 생각도 못했죠. 그래서 숨어서 먹고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중국 갔어요. 그리고 한 5년 동안은 한국에 올 생각도 못했어요. 무서워서. 오다가 잡힐까 봐. 그래서 꼭 숨어서 살아야 되겠다고. 겨울에만 잠시 나가서 연길에 가서 또 아이들 가르치는. 겨울에는 일거리 없으니까.
도망자, 탈북자의 신세였어도 일하는 만큼 배골치는 않았던 중국 생활은 어느 정도 괜찮았습니다.
중국에서도 그냥 이런 거?
네, 중국에서 했어요.
그래도 좀 이렇게 숨어 살고 계시고 그래서 위험하진 않으셨어요?
아니에요. 그래도 농촌에 좀 괜찮았어요. 겨울에는 또 그 연길 시내에 나가서 애들 가르치고 그랬어요. 네, 또 숨어서 가르쳤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굴을 파다 보게 되면 많이 알게 되고 풍부하게 되고 하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중국에서도 북한 사람들의 아코디언 실력은 인정하는 편이었고 돈이 없어 악기 살 엄두를 못 내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손풍금을 선물해줘서 나름 괜찮은 돈벌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온 사람이 나게 되면 무조건 합격이에요. 예. 북한은 원래 가르치는 거는 빡세게 가르치고 예. 그러니까 북한 사람이 가르친 데 하게 되면 거기는 한 30명씩 쓸러가요. 근데 또 단속 있게 막 할 때는 조금 더 잠시 피하고 이래요. 근데 그것도 내가 겨울에만 했어요. 네. 농사는 해야 되니까 또.
하지만 숨어서 몰래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중국 땅은 결코 살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농촌에 있으니까 그나마 괜찮죠. 근데 그 후에는 농촌에도 자꾸 와서 잡아가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는 한국 가야 되겠는가 보다.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 변했죠.
남의 땅에 숨어든 도망자에게는 늘 단속의 눈길이 뻗치고 있었고 그 불안감에 발 뻗고 잠을 잘 수 없었던 고정희 씨는 먼저 떠난 딸에 이어서 한국으로 향하는 모험의 길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한국으로 모으는 분들도 있겠죠. 오다가 또 잡히고 뭐 이럴까 봐.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 때문에 한 1년은 고심을 했어요. 한국에 오다가 또 잘못될까 봐. 그러나 일단 발을 디디게 우리 딸이 먼저 오고 자꾸 한국에서 중국에서 붙들고 하니까 못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가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우리 중국에서 중국은 아무래도 이게 남의 나라 땅이에요. 나라 없는 백성은 뭐 개만도 못하다잖아요. 그러니까 제 나라에서 사는 게 최종 목표를 생각을 하게 되면 제 나라에서 사는 게 원칙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나라를 찾아오는 내 목적을 두고 자아를 찾아오면 그래도면 인생은 또 와서 다시 우리가 뭐 여기서 우리 디자인이라기나 우리 북한에서 설계를 했지. 인생 다시 설계해가지고 여기서 다시 새로 시작하게 되면 그래도 늦지 않을 것 같고, 이왕 중국에서 사는 거는 우리 삶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주어진 삶이 아니라 그것은 숨어서 진짜 지배를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그 감시 속에서 살고, 그러니까 그걸 빨리 툭툭 털어버리고 자유의 나라 와서 이렇게 마음껏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내가 누릴 수 있는 꿈도 찾아가면 하면 인생에서 최고 전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국에서부터 한국 남조선을 꼭 한번 가서 살아야 할 곳으로 생각했었습니다. 한국으로 돈 벌러 가는 조선족들의 이야기도 그렇고 텔레비전에 보이는 한국 서울의 모습은 그동안은 전혀 상상도 못했던 별천지 세상이었습니다. 언제라도 들키면 북한으로 끌려가야 하는 탈북자 신세. 차라리 가다가 죽어도 좋으니 한국 남조선 땅에 가서 새롭게 한번 시작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인천공항 내리니까 그 숲이 딱 숲이 안겨오는데 와 너무 깨끗하다. 근데 딱 똑같아. 아무시나 여기는 그 환경이 평양에는 평양만 좋고 지방에는 또 한심하듯이 여기는 다 똑같아요. 그 환경, 그 숲으로 환경 이렇게 만들고 공기 깨끗하고 도로 깨끗하고 하는 거는 똑같더라고요. 여기는.
한국의 첫인상은 깨끗함과 푸근함이었습니다. 천지를 뒤엎은 듯한 이 초록의 숲이 포근히 안아주고 있었고, 깨끗하고 쭉쭉 뻗은 도로는 고정희 씨 앞에 펼쳐질 새로운 인생의 순탄대로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예, 네, 그래요. 맞아요. 처음에는 야 괜히 왔구나 후회도 많이 했어요. 몸이 너무 아프고 지금 할 게 없잖아요. 그때 47이 나왔는데 우리 생각으로는 북한에서는 50이면 인생 말기라고 생각해요. 다 접어요 모든 거를. 집에서 애나 보고 아 내가 이 나이에 와서 차라리 중국에 개낭 있든지 북한에 있든지 하면 애들 가르치는 이런 개낭 할 텐데, 그때에도 보통 뭐 7명에서 9명 정도는 집에 와서 막 배우고 했었어요. 근데 그런 일을 개낭 했었고, 여기 오니까 뭐 애들 가르치는 일도 못하고 내가 설 자리는 없는 줄 알았죠. 그래서 맨날 이렇게 아프다 말겠구나.
오랜 시간 먼 길을 돌아오느라 긴장했던 몸이 풀어져서인지 어느 곳도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즐겁고 자유롭게 새로운 일들을 반겨야 할 때였는데 하루 종일 이어지는 통증에 밤이 다가오는 것이 무서울 만큼 우울했습니다. 어디라도 가서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하루 종일 괴로운 생각만 들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세요?
이제 뭐 처음에 한국에 와서도 47살인가 왔을 거예요. 근데 나이가 있으니까 북한에서는 50인 발세 사회 활동을 다 접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는 뭐 집에서 가서 이렇게 하고 가서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아팠어요. 몹시 계속 타고 돌아다니며 일하고 일 안 하면 안 되니까. 근데 또 밀수할 때 너무 고생을 하고 그래서 척추도 아프지 다리도 아프지 왜 그렇게 아픈지 그때는 매일 병원에 가고 주사 맞고 이러면 살다가 나니까 밤마다 가서 울고 야 괜히 간 것 같더라고. 영원히 북한에 차라리 그죠 그대로 살다가 죽으면 죽고 갈 걸 여기 와서 돈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거의 한 2년 동안은 혼자서 그죠 우울증에 걸렸다시피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저녁마다 울면 다리 아파서 울어 혼자 쓸쓸해서 울어 그러다가 그 배달사령에서 딴 그 봉사당에 뛰어가면서 다시 음악을 하게 되니까 그게 점점 없어지고
다시 음악을 시작했습니다. 고향 북한에서 예술단 선전대에서 일했던 여성들이 모여서 이곳 저곳 공연을 하러 다니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아, 봉사활동 계량 했죠. 우리 친구들 지금 하는 예술단 있잖아요. 그때는 세조의 배달사랑 봉사단이었어요. 그래서 아코디언도 반주 뭐 하고 피아노 반주도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것도 북한 사람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누구 친구로부터 소개받아가지고 그때부터 2007년도 들어갔는가 그랬어요. 2006년.
누가 누구를 돕는다는 것인지 과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인지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그저 고향 땅에서 온 언니 동생들과 함께 춤추고 노래하고 악기 연주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열심히 봉사활동을 때 많이 했죠. 그래서 아코디언으로 반주도 하고 우리 사람들이 또 필요할 때 뭐 피아노 반주도 하고 이러면서 봉사활동을 그럴 때는 하다가 하면서 제가 느낀 게 그때 예술활동을 하다 보니까 야 이거 못 배운 거 항상 찜찜했대서 다시 또 배우려고 그래서 들어갔어요. 2009년 9월부터.
평양에서 양강도로 추방되면서 내려놓았던 바이올린을 다시 하고 싶었습니다. 바이올린이 아니더라도 다시 음악 공부만 할 수 있다면 평생의 한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한 가지 그냥 마친 게 북한에서 내가 음악을 하다 왔으니까 그러면서 또 텄죠. 아, 음악을 다시 시작을 하자. 그래서 2009년에 들이가가지고 음악을 하면서 KBS 노래자랑도 나가서 또 1등하고 8월 달에 또 1등을 한 사람들께 또 모이더라고. 그때는 2등을 했어요. 2등을 하고 저게 또 우리가 봉사자 경진대회에서 또 대상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200만 받았어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시작했던 일이 어느 날 텔레비전 방송을 탔고 또 거기서 상도 받으면서 어릴 적 예술신동으로 평양 소년궁전에서 특별교육을 받았던 40여 년 전 그때가 더 그리워졌습니다.
그 큰 그 행사에서 좀 또 받았지 하니까 아, 점점 괜히 왔지 않은 생각은 다 잊어먹고 아, 이렇게 뭐 이제 이런 취미로 살자 했는데 또 강사 자리가 뜨니까 그때부터는 궁지가 높아지고 아, 이제부터는 내가 내 자리를 찾아가는구나 이쪽으로 아무래도 좀 더 해서 열심히 잘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아코디언과 함께 새 인생을 펼치고 있는 고정희 씨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잠시 후 9시 30분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주말의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